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5.2 정도의 그 aftershock 여진이 다섯 차례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그 바다 밑에 깊은 데서 이것이 그 진원지가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진 그 aftershock에 대해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에게 보냈었는데 약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구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브라질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100여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현재 그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100여 명이 넘은 그런 사상자가 났습니다. 약 1시간 동안에 30cm가 왔으니까 굉장히 온 거죠. 그래서 산이 무너지면서 그 빈민 지역의 그 주민들이 그 엄청난 그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은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하고 2016년에 올림픽 개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런 얘기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점점 자기네들의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꾸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이 일기 변화가 지금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그 갈릴리 그 해변 근처인데 갈릴리에 그쪽에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갈릴리의 비의 그 수면이 점점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고기들의 숫자도 줄어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게끔 그렇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갈릴리에 물도 많이 나오고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게 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적인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까지 이제 하나님이 거기 또 손을 대신 모양이군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모슬렘들이 이스라엘 행해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오소독스 유태인들 그들이 버스마다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광고판을 붙이고 계속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고 다니니까 거기 그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그 동예루살렘 쪽에 사는 그 이 아랍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템플 마운트 그 모슬렘 사원이 머지않아서 이게 지금 허물어질 것이다 하는 그냥 지금 그런 위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자기네들 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 관계가 지난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로 최대의 그 나쁜 관계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동유럽에서 그 핵무기 감축을 위한 이제 각 나라 그 핵무기의 그 보유국들이 모여서 회담을 해서 그다음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 대표로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이 거기에 가기로 했었는데 자기가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얼굴 보기 싫다 하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90%가 미국의 현 정부가 이스라엘을 편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슬렘 아랍 사람들의 편을 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이게 미국에 앞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영향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다 그렇게 이제 내리실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이나 또 그 정부의 그 결정이 앞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머지 않아서 우리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에 그 기상 변화와 그다음에 이 그 지진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질학자들도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뭐 물론 무슨 그 지진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 통계는 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는 자기네들의 그 계산치를 넘어서 그래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추측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이건 과학을 과학의 추측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또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을 예수님의 신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죠. 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무슨 뜻이 있고 또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가 더 예수님의 더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마지막 때에 그 휴거로 들림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저희들 이것을 가리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예수님 앞에 휴거로 들림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신부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친구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자의 모습이고 친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신부로 성경에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 종과 제자의 그 다음에 친구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의 그 성도들의 모습, 신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종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종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종이라고 할 때는 그 주인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그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종이라는 것이 항상 연계가 돼요. 내가 주인이 없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인과 종이 항상 같이 연결이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우리가 종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 마스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의 마스터다 하는 거예요. Jesus is my master.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 즉 슬레이브다 하는 얘기예요. 슬레이브. 그 서번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슬레이브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종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고백을 했다 하는 얘기는 그 나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양반과 상놈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 종은 슬레이브는 그 슬레이브는 소유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나를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원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종과 그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그 여기서 신약에서 나오는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둘로스는 완전히 내가 나의 삶을 내 그 생명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인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왜 그 저 노예선에서 그 노예로 붙잡혀 와서 그 다음에 그 끌려다니는 거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을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의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종은 고용된 종이죠. 사실은 그 일하고 나서 돈 받는 것 그것도 일종의 주종 관계죠. 그래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면은 그 고용된 사이에서 그거는 고용주와 그다음에 그 고용인 사이에서 주종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거는 종이 될 수가 없지요. 9시부터 5시까지에 내가 가서 일해주고 가서 그다음에 월급 받고 또는 그 주급을 받고 그러고 하는 것 이런 그 내용을 고용된 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라이프타임의 그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그 당시에 그 당시 풍습의 그 율법에 보면은 그 종들을 6년 동안을 고용을 했다가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주죠. 그것이 그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항상 그 우리 교회를 그 대표해서 얘기하는 그 bond servant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그래서 이 bond servant, 즉,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몸종이라고 그러죠. 몸종. 이도령과 방자와 이도령의 관계. 이것을 몸종이라고 그러고 춘향이와 향단이의 관계를 아가씨와 몸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집 가면은 몸종을 데리고 가고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반드 서번트라고 하는 그 반드 슬레이브에 대한 그것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그 히브리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내가 좋아서 6년이 지나면은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bond slave, bond servant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내 평생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봉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bond slave라고 그래. 그거를 히브리 말로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AMI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게 에스라서 2장 그 아미 족속에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 반드 슬레이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종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반드 슬레이브 즉 그 둘로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종의 위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내 그 의지가 인정이 되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요구 조건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맞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근데 또한, 예수님의 그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그 사도는, 뜻이, 원래 그 뜻이 보내심을 임명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말로 하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즉 예수님 자신이 은근히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로 예수님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 사도가 나오고 바나바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또 바로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그 교회를 지켜가는 그러한 그 구성 요소로서 거기에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즉 전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부르심을 여기에 그 교회 안에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사도는 굉장히 좀 성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는 그 미국 큰 교회에서는 아주 그 목사들 위에 비숍이 있고 비숍 위에 또 사도가 있는 아주 그 굉장히 그것은 그 어떤 그 계급 의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다가 그다음에 한 계급 올라가면 그다음에 거기에 그 교회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기에 비숍이 되고 또 오래 있으면은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을 이제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그 사도로서 그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좀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그 하는 거는. 그래서 자칭 그 테레비에 그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을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또 딴 곳으로 가고 이렇게 그 개척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안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우리 그 프레드 목사님을 계속 기도하는데 프레드 목사님이 바로 사도적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그 아포스톨 프레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를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정말 그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들 쫓다니 이런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이 바로 사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자가 있지요.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꼭 열두 제자만 제안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그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를 전부 다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예가 그 대신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누가복음 25장서부터 보면은 여기 그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옹유하면서 따라왔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래거든 내 제자가 될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되 이렇게 정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33절에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참 제자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높이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입학하는 사람은 많지만 졸업한 사람은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그 랍비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남아 있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연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만나고 얼굴을 보고 그 옷을 만지고 또 병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옆에서 구경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그렇게 예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얘기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인데 그 선생님이다 하는 얘기는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면은 이런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도 하나의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조건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참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그런데 12명에서 하나 잃어버린 11명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이제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친구.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버치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렌드라고 하는 얘기죠. 프렌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적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즉 예수님은 He must be increased and I must be decreased.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것이 바로 그 친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했지만은 모세를 내 친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친구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친구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생명체 내드린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너는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대하 20장 7절에도 다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 이 친구가 바로 어떤 친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금요일날 저녁에 그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거기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다 지키는 이러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주님 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보다 이제 나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그 한국의 그 천안호 침몰 사건 그 말이 많죠. 거기 그 중에 그 UDT의 그 해저 그 탐사하는 그 해군의 한준이라고 하는 사람. 예. 그분이 참 자기 그 전우들을 위해서 가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의리로 그랬다면 또 얘기가 달려지는 거죠. 예. 네. 예수님은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걸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의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내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보다 친구가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친구와 그 다음에 종과 그 다음에 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 예, 그 구분을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잘 그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 내 자신의 이 그 구별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는 길을 내가 택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뭐 주님을 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제자로서 그러한 내가 포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친구 소리 들어가는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스스로 여기서 한번 그 되돌아보고 한번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신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신부. 신부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신부의 모습을 갖추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29절 사이에는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쫙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신랑으로 이제 그 혼인 예복을 입은 신랑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제 신부로 나타나는 자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는 하객입니다. 하객, 축하객.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신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부의 자격과 그 다음에 거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9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내려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제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바로 교회지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가? 그들은 그 세마포 즉 옳은 행실로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입은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attention 해야 될 것, pay attention 해야 될 것은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서 신부의 위치가 성령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신부가 그냥 다섯 곳이 신랑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으로 막 쭉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하는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완전히 신부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택함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과 동시로 같이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그 인비테이션에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 인비테이션 모습을 성령과 교회가 같이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부로, 참 신부로 나오는 자가 이 땅에서 살 때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대개 추측한데 바로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 또 그다음에 그 종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정말 그 완전히 그 bond slave로서 bond servant로서 내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종속돼서 그 attached돼 가서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항상 동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창세기 5장 한번 봅시다. 300년이에요. 22절에 5장 22절에 무두슬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자그마치 300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행했습니다. 그 몸종이 돼서 하나님 뒤를 항상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이러한 사람도 바로 신부의 바로 앞에 가는 그런 자리겠죠. 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는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많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 같이 그러한 그 참 그 순교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신부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열한 제자들도 그들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되겠죠. 결국은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누구냐? 나머지는 대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그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 하객으로. 거기에 참석한,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즉 하늘에서 열려지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청함 받는 그것 자체로도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가짜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짜. 이 짝퉁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요즘 그런 얘기 자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종도 가짜가 있고, 사도도 가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와 친구들도 가짜가 있고, 또 신부들도 가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짜인 걸 모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 제일 잘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7장 그 21절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 해서 내 자신은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충실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도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가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미 알고서 빨리 회개를 했겠었죠.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섰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가짜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들을 사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꾼. 하일링. 그냥 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래서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가서 일하고 오는 이것을 예수님은 사꾼이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게 가짜예요. 가짜라 하는 얘기. 근데 이 가짜가 또 있습니다. 그 가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 예수님의 그 위치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종이나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나 또 예수님의 그 이 사도로서의 위치로서 가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내가 전부 다 하는 거죠. 굉장히 그건 교만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질 못합니다. 회개를 할 때에도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죄인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그냥 항상 내가 교만해 있으면은 그러면 절대 내가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그 미국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그 라디오에서 차 타고 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천이 되되 성숙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베이비 크리스천이 그 기저귀 차고 다니는 다이퍼 차고 다니는 그러한 그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한 크리스천이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우리가 그것을 그걸 보살필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거기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그다음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네들이 정말 다 성숙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는 불합격이다. 아주 토해서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준비된 그 가짜가 아닌 참된 그러한 종과 그다음에 그 사도와 제자와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항상 회개해야 되고 성숙한 그 도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얼마나 예민하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아주 굉장히 제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에 대한 것을 내가 그것을 내 가까이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무심하게 그것을 지나보낸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숙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나 참 종이나 참 친구나 사도로서 내가 그 성숙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조그만 죄라도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내가 이것을 일부러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것이 들어왔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그 가까이 하는 그 성숙한 것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신부와 그 다음에 또 종과 친구와 또 제자와 사도와 이런 여러 그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춰봤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가짜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잘 분별을 해서 그래서 죄에 속하지 않고 정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모두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단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 비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성숙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민해져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성경 공부는 여기서